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은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미국의 후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행 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 CNN 방송에 미국은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방문 중 다음 달 15일 취임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핵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개발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에 개입할 경우 전격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설에서 만일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해 러시아의 전략적 위협을 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전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가장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와 관련해 다른 누구도 보유를 자랑할 수 없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모든 과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이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이 투항하려는 우크라인을 처형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베스 반샤크 유엔 주재 미국 국제 형사사법 대사가 밝혔습니다. 반샤크 대사는 어제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인근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 부대가 항복하려는 우크라인들을 부금하지 않고 처형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항복과 부상, 이타 이유로 무력화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형 금지라는 핵심적인 전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손이 묶인 채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당한 우크라인들, 고문 흔적 있는 신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도 갖고 있다고 반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보고들은 러시아군의 잔악성이 일부 불량한 부대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러시아군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범죄의 증거들은 매일 쌓여가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장사적 무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90문의 곡사포를 포함한 장사적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병 50명은 미국산 곡사포 운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허비 대변인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동료들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은 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시행할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결과에 따라 봉쇄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이날 48명이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지역 내 사망자는 적어도 238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하이 보건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집단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 일부 지구의 경우 일부 제한적 자유조치가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중국 전역에서 14,222건의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다수 감염자들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어제 테헤란에서 웨이펑 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보다 긴밀한 국방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라이시 대통령이 웨이 국방부장에게 이란은 중국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강조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독립적이고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 간 협력을 통해 일방주의에 대처하고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영미권 5개국의 정보 동맹 5 아이스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평안도와 아침까지 황해도, 함경남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과 협력관계 확대를 논의하고 확고한 조약 동맹에 대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각국 정부, 경제, 국민들 간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5월 12일에서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1년 이상의 집중된 외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 선출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회동에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할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 일본 도쿄에서는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조만간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순방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배현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 대응 공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합니다.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불과 11일 뒤인 5월 21일 첫 미한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미한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미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한이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 자체가 강건하다는 것, 그다음에 한미동맹 자체가 단순하게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이 아니라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기조에 깔고 보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의지와 그 수단을 공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등 미국의 핵 우산 강화, 문재인 정부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함께 외교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더 첨예하고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다.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예의주시할 대목은 전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핵에 대한 미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밀 선제 타격 능력 강화나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의 부활과 규모 확대 여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배치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예상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밀한 선제 타격을 가시화시키는 일종의 한미 간의 움직임을 가장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메시지가 나갈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표명될지가 상당히 북한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미한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또 이런 대중 견제 차원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미한일 공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 발표 자료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 당선인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정책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이후 방문하는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심화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쿼드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한국을 같이 방문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중국 견제라는 대외정책의 핵심 어젠다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이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바이든의 방안에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이 밖에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한 양측은 이미 동맹 강화를 담을 공동 성명의 골격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결과물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엔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Five Eyes 정보 동맹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에서 27일 Five Eyes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Secretary Kendall, the Solomon Islands recently signed a security agreement with China, which would allow Beijing to deploy troops to the Solomons and could even result in the first Chinese military base in the Pacific.
애리조나주의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 등이 참석한 미 공군 2023 예산 요청 관련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은 양국의 서명에 따라 중국 정부가 솔로몬 제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기지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안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추가로 구성하거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잠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켄달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최소한 국방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hat would not be something the Air Force would do on its own.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done at least at the DoD level, I think. We do work very closely with Japan and South Korea.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등이 잠재적으로 Five Eyes의 일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공군이 직접 수행하는 일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켄달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aware of that. I'm aware of conversations about increasing cooperation with our close partners, but not specifically expanding the Five Eyes construct.
이어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들과 협력 증대에 관해 대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일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당시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올해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합의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서 하원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1948년 캐나다,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러시아가 유엔에 올해 첫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습니다. 16개월 연속 북한의 정제유를 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앞서 중국도 연료용 유류 제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러시아의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정제유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9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32톤, 즉 25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16개월 연속 매월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지만 2020년 5월부터 양을 급격히 줄였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공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국경 봉쇄가 한층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중국도 일반적인 연료로 볼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이 대북 유류 공급량으로 보고한 수치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실제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가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연료용 제품은 아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누락시킨 유류 공급 총량만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이 톤으로 보고한 비연료 유류 제품 총량을 배럴로 환산하면서 연료용 제품에 적용돼야 할 환산율을 잘못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스팔트와 같은 고체 형태 제품이 액체에 적용되는 배럴로 환산된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공식 통계상으로 외부의 유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이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1월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실 또한 거듭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각국이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월 정제유 공급량을 이미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는 제출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지난달 중순 한꺼번에 제출해 올해 2월 공급량만 제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해당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 생략하면서 보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BOE에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회사나 선박 등 구체적인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유조선의 입출항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8척이 드나들었는데 유엔이 허가한 상한선의 절반을 채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붉은색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촬영된 이 유조선은 약 70m 길이로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목한 곳인데 육지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정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조선은 18일까지 이 장소에 머물다 다음 날인 19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20일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유류 하역 부두에 90m 길이의 또 다른 유조선이 입항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VOE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남포 유류하역 부두와 해상하역시설을 드나든 유조선은 최소 8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일대 본격적인 해빙이 이뤄진 이후 유조선이 지속해서 드나들고 있는 겁니다. 입출항 흔적만으로 이들 유조선이 불법으로 유류를 운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은 이곳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휘발유 등 정제유를 하역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유조선이 남포에 도착하기 전 공해상 혹은 북한 서해상에 선박간 환적을 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하면서 불법으로 선적한 유류를 하역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달간 남포 유류 항구에 입출항한 유조선들도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포에 하역되는 유류 대부분은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신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유류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의 크기와 이들의 입항 횟수를 근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북한에 비공식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휜게 회원국은 각 유조선이 유류 90%를 채웠을 때 운반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을 더하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반입된 유류 총량을 추산했는데 이때 유조선 한 척당 산적할 수 있는 유류량 90%를 최소 7천에서 최대 3만 3천 배럴로 계산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8척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난 두 달간 북한에 반입된 유류 또한 최소 5만 6천에서 최대 26만 4천 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가 허가한 연간 상한선을 적게는 11%, 많게는 52%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포 일대에 유류 탱크를 추가한 데 이어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하역 시설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개씩 추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우드로 윌슨 센터는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에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 테리 박사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테리 박사는 우드로 윌슨 센터의 현대차 국제교류재단 한국역사공공정책국장도 겸임합니다. 윌슨 센터의 마크 그린 대표는 테리 박사의 특출한 배경은 윌슨 센터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학술과 정책적 연관성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며 그녀가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테리 박사는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일했고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냈습니다. 테리 신임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테리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역사 공공정책 국장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아시아 국장이 됐습니다. 윌슨 센터에서는 아시아 관련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제일 집중하고 있나요?
Well, first, thank you so much. The Asia program covers many critical issues in the Asian region. Including Northeast Asia, which obviously includes China, the two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의 중국, 남북한,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까지 포함합니다. 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제 등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여러 핵심 현안들에 대해 정책 토의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물론 중국이 핵심 요소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정규 직원들에 더해 아시아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펠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 60여 명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테리 국장님은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이제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어떻게 확대하고 상승 효과를 내실 계획입니까?
Honestly, creating synergy is not difficult because, I mean, just take South Korea for example. Being a Korea expert nowadays is not only about knowing.
연구의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요즘 한국 전문가는 한국의 역사나 사회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한국이 관심을 두는 모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파급 효과나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회복력 모두 관심을 둬야 할 현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을 단결시키고 러시아를 고립시켰으며 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불안한 동맹을 맺는 이 시대에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모두가 관심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좁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서 협업해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윌슨 센터는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연구물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나요?
Well, the Wilson Center is very unique in that it is a quasi-government institution. The Wilson Center was chartered by U.S. Congress in 1968 as official memorial to President Wilson.
윌슨 센터는 준정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윌슨 센터는 미 의회가 1968년 윌슨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와 열린 토론을 통해 국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미국의 초당파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핵심은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정책기관들의 시의적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상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968년 윌슨 센터를 설립한 의회와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Yes, we talk regularly. We also brief the Congress, our president and CEO, ambassador.
우리는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의회에도 브리핑을 합니다. 윌슨 센터 대표인 마크 그린 대사도 하원 의원 출신으로 의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싱크탱크들은 일반적으로 정책기관들과 학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있죠. 최근에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우리는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주미 중국대사와도 만나서 중국의 관점을 들었죠.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단도 만나셨죠. 한국의 새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do, and I am very hopeful that the two administrations in Washington and Seoul will have an excellent working relationship. You know, the president-elect Yoon and his senior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부가 훌륭한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낙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고위급 참모들은 이미 미한 동맹이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 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한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죠. 물론 워싱턴은 이러한 관점을 환영합니다. 70년 된 미한 동맹이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인수위 대표단을 만났고 그들은 미국 정부 관점에서 보기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결정도 워싱턴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와 실패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 biggest achievement, I think, is that in its desire to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still did not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진전을 내길 원했음에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위해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종전선언에 서명하지 않았죠. 그러한 양보가 결국 북한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옳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실패를 꼽자면 북한 문제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른 외교 정책 도전들로 인해 주의가 분산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워싱턴의 모든 여력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북한에 대해 고정관념을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제 제안은 북한 인권 특사를 빨리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공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문제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13차례 발사했고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공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But North Korea basically told us why they are on the offensive, right? Kim Jong-un himself has given us a very technical and detailed speech on January 2021 on North Korea's modernization objective.
북한은 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미 스스로 밝혔죠. 김정은은 2021년 1월 북한군 현대화에 대한 매우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능력을 진전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고 실험은 이를 위한 방편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다탄두 재진입체, 보다 긴 사정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북한은 생존성이 더 높고 신뢰성 있는 위협을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 사이에 북한은 화성 17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술핵 무기, 다탄두 재진입체 등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입니다. 북한은 억지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같죠.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우려합니다. 북한은 벌써 전술핵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전술핵 무기 실험도 앞으로 몇 주, 몇 개월 사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북한의 속셈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전술핵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더 우려해야 할까요?
Right, tactical nuclear weapons is more targeted to South Kore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But what it really is to be able to threaten the use of it. Not necessarily even the use of it, but threaten Washington with the use of it.
맞습니다. 전술핵 무기는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겨냥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을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러한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것입니다. 위협 자체로도 다른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기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생존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위협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북한은 지난달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에도 나섰습니다. 테리 국장님은 CIA에서부터 북한의 위협을 긴밀히 연구해 오셨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U.S. government views it very seriously. You know, North Korea has for a very long time quite successfully built this long-running illicit money-making activities, right?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죠. 과거에는 담배 밀수, 위조 지폐 생산, 메탄페타인 각성제 생산과 수출,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수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최첨단 기술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죠. 김정은은 해커들을 교육시키고 길러내며 국제금융기관들을 해킹하는 간의공업을 구축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정부나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추적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북한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특히 북한의 매력적인데요. 비용은 적게 들면서 수익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의 주체를 밝히기도 힘들죠. 가장 중요하게는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제재를 회피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 need to come up with a coalition to raise awareness and come up with specific ways to counter it. But it's very, very difficult. Again, this is why they do it because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분야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격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윌슨 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임명된 수미 테리 박사로부터 대북 정책과 미한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10년 넘게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북한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기구에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는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북한 내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중국, 한국, 북한 담당관은 이날 10년 넘게 중단된 대북 사업 재개 여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IFAD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 내 IFAD의 모든 관여는 관련 제재, 특히 개발 활동 관련 제재 해제가 조건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FAD는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농업 개발과 식량 증산을 위해 장기 저리 용자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기구입니다. IFAD 담당관은 우리의 마지막 대북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마무리된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였으며 그 이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재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당관은 앞서 IFAD가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 위한 소액 대출 사업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장 개발과 농축산 사업 개발,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 등 세 가지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 혹은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북한 내 38만 가구, 약 160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IFAD의 사업은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농업생산 증진 등을 돕는 것으로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so they're not grants. They are good projects because they are too much of the projects are humanitarian in nature.
소바주 전 소장은 IFAD의 프로젝트는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며 북한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식량을 전달하는 것보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IFAD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3,995만 7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출금 5,496만 달러 가운데 약 21%인 1,053만 달러만 상환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IFAD의 프로젝트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북한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이 대출 시 돈을 갚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Loans, the agreement that was signed was that the money would be returned. There's always a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return the money. However, it hasn't happened, has it?
하지만 북한은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채무 불이행이 북한의 신라도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arly in the mid-1970s, they borrowed a huge amount of money from West Europeans, from Germany, from Norway, Sweden, UK, and France, and they never repaid the loans. So they went into default. They were the first socialist country.
북한이 지난 1970년대 중반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로부터 상당 액수를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사회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IFAD의 길버트 호홍보 총재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투자를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시간이 지나 북한 측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대북 제재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미군 로이 드로이터 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로이터 병장의 고향인 메릴랜드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드로이터 병장에 대해 미 육군 핵심 가치의 모범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장진호 정투에서 전사한 미군 로이 드로이터 육군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고향인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22일 치러진 드로이터 병장의 장례식 후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 나선 메릴랜드주의 데이비드 트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드로이터 병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부름에 용감하게 응했다며 그는 육군의 핵심 가치인 충성과 의무, 존중과 개인적 용기, 영감과 청렴, 그리고 사심 없는 봉사의 모범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드로이터 병장의 유해는 해외 전쟁에서 숨진 많은 용사들처럼 쉽게 수습돼 돌아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에 따르면 드로이트 병장은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적군의 공격을 받은 뒤 전사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유해는 전투 종료 이후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드로이트 병장의 유해는 2018년 7월 미국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의 유해 상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드로이터 병장의 유해는 DPAA 감식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등을 거친 뒤 지난 1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는 켈리 맥기그 DPAA 국장이 드로이터 병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며 DPAA 임무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의 신원을 최대한 확인해 그들의 가족과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PAA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이 넘긴 유해 상자 55개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지난 1일 기준 총 82구로 집계됐습니다. DPAA는 VOA에 북한이 2018년 넘긴 상자에는 대략 200여 구의 유해가 담겼고 이 중에는 한국군 유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네시주에서는 이 지역구가 지정한 4월 재향군인의 달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레이 심즈 육군 상병의 업적이 재조명됐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팀부채 공화당 하원의원은 26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심즈 상병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우리나라의 영웅은 미식 축구공을 던지거나 야구공을 잡거나 농구공을 골대로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심즈 상병처럼 우리의 자유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군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채대원에 따르면 심즈 상병은 1951년 1월 소속 부대가 적을 몰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자동화기가 있는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적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선 적 사격수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즈 상병은 적을 향해 발포하던 도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곳을 향해 발포했고 덕분에 중대는 무기가 있는 위치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심즈 상병은 당시 용맹을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과 미군 종군기장, 그리고 유엔 종군기장과 한국전 공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일 한국전 참전용사 마커스 터크 씨에게 70년 만에 미군 종군기장과 유엔 종군기장, 한국전 공훈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아비게일 스펜버거 민주당 하원의원은 본회의장 연설에서 터크 씨는 한국전에 참전해 명예롭고 책임감 있게 복무했지만 수십 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메달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터크 씨와 함께 그가 70년 전 정당하게 얻은 메달들을 받게 하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재향군인을 기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이 남긴 유산의 횃불 들고 나아갈 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최근에 대북인권 결의와 추가 제재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최근 대북인권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지난달 24일 재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유럽의회를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제 땅의 인권유린도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는 EU의 최근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그 같은 성명은 발신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EU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의 조선유럽협회는 지난 23일 유럽연합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하자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태 지역 내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참사가 발생할 위험도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나누면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를 매우 높음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 2개국을 높음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각국의 인권참사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해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징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정권이 초래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로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문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가 축소됐다는 징후는 없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무급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북핵 등 다른 정치적 문제들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압박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핵 논의 재개를 위해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모두에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한 변화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인권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모멘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의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주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계속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관여, 방북을 거부하며 어떤 부분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이 북한에 더욱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유엔 북한팀의 북한 전역 방문 허용,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의 관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 북한 측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비공식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각국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북송시 처벌 또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거쳐가는 탈북민, 특히 성착취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됩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이탈리아 총리가 된 후 이탈리아를 독재 체제로 바꿨습니다.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를 2차 대전의 참화 속으로 휘말리게 한 인물입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것을 본 무솔리니는 독일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1939년 독일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는 내부 정적들에 의해 전복되고 무솔리니는 애인과 스페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하조직과 자신이 만든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체포돼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밀라노 로레토 광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전시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하루 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또한 권총 자살하게 됩니다. 1967년 4월 28일 미국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알리는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베트남 전쟁 참전 거부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자신은 이슬람 신자로 이슬람 코란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징집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고 그 결과 기소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미국 내의 모든 시합 또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징집 거부 2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5년 징역형에 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알리는 판결에 항소했고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 대법원은 알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챔피언 자리를 되찾기 위해 1974년 조지 포먼과 대결을 펼치고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